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신령한 복을 누리시며 또 그것을 주변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그리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따스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며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화는요, 보면은 액션 영화가 있고 또 로맨스, 코믹, 공포, 애니메이션 그리고 스포츠와 다큐멘터리 등 그 종류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다른 나라에 없는 장르가 하나 더 있다면 아마도 독립운동 관련의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독립운동 영화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젊은 시기를 그린 영화죠.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자 결심하게 된 연휴부터 그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 마지막 운명을 다는 날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죠. 바로 고종 황제와 의사 안중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3.1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관순 이야기와 또 상해 임시정부라는 영화, 또 암살, 그리고 밀정까지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정말 감동이 되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밀정이란 영화는요, 실제 인물이었던 독립운동가 황옥의 그 경부 폭탄 사건을 소재로 의열단의 활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외에 아나키스트, 또 이름 없는 별들 등 독립운동 관련 영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 영화를 보다 보면요, 꼭 나오는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독립군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 또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자 때로는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합리화를 시키며 삶과 죽음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동지를 배신하는 그런 장면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의형제였었지만 어느 순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료를 배신하고 동지를 일본 순사에게 비겁하게 팔아넘기는 치절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돈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아니 자기만 살려고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화가 나더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놀라운 사역의 순간에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죠. 그의 눈과 마음이 완전히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악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8장과 이어서 나오는 19장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순환에 대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시신의 처치와 또 장례의 전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오늘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간복음서 모두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자면 먼저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계곡을 의미합니다. 그곳은요,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라있는, 거의 죽어있는 땅, 그런 계곡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피신했다고 성경은 사무엘하 1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남유다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왕들 중에서 아사왕, 또 히스기야, 요시아 왕이 바로 우상과 제단을 태워 그 죄를 뿌린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항상 그 모이시던 곳, 바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이죠. 공간복음에서는 그곳을 감람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배신자 가롯 유다 때문이죠. 3절을 보면 그때 유다도 군대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 영화 중에서 밀고자 또는 배신자를 통해서 일본 순사들에게 독립군들이 발각되는 장면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당시 그 현장에서 군인들과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으러 올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처럼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 알고 계신 분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자신들이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고 답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한치 주저함도 없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그 당당한 답변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 나자빠진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때 예수님은 8절에서 더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한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한 명도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 시편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고 힘을 얻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당당한 행동은 바로 11절에서 더 확실해지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 나는 반드시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마셔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다른 이는 몰라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자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은 아니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방으로 흩어지는 무리들의 모습, 매우 실망하는 모습, 어떤 이는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하면서 그분을 향해 원망 섞인 모습으로 돌아섰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닌 한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38절 후반인데요.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는 오히려 유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언급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결국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고쳐주셨으며 먹여주신 군중들에게 외면당하시고 강도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시며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참된 구세주, Savior,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9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그 보호하심과 그 보전은 매우 중요한 주제요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보호하시고자 오신 분이심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하시면서 양들을 지켜내시는 사명자의 모습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마실 수 없는 잔을 예수님은 마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11절에서 칼을 빼내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 묵묵히 고난의 잔을 들고 마시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이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예수님, 폭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지 않으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이 땅을 선하고 겸손히 그리고 최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모두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선하신 뜻을 향해 믿음으로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과 대책위원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쓰임받는 교회와 리더십, 그리고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신분 재정, 관계,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락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양들인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살리시고자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으시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늘 담대하고 또 평화스러우며 선한 방법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힘주시며 우리 모두를 가정과 사회 공동체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늘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남몰래 눈물 흘리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해 주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